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0일 보도자료에서 19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6대와 함정 8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중 29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 중부, 남서부 그리고 남동부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타이완과 중국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며 영공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되는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 진입 시 해당국이 식별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하루 전인 18에서 19일 사이에도 항공기 36대와 함정 7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냈었습니다. 중국군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를 치르지 않는 독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따른 계엄령 선포로 연기된 우크라이나 대선이 이제는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즉각 반발했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경우 젤렌스키 대통령의 5년 임기 종료 시점은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정보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4%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던 데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 러시아 특사와 만나 우크라전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 백악관에서 세 정상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에서 유럽과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가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왈츠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 성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대화 중이며 다음 단계는 기술적 부서들을 투입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전선을 돌파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드론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1시간 전에 받은 최신 정보에 따르면 810 여단 전사들이 밤사이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어 적의 영토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 담당인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대령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기습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에 64%가량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은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만여 명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오늘 사망한 인질 4구를 이스라엘 측에 인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차량은 이날 가자지구 내에서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검은관 4개를 싣고 가자 국경을 건너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시신 중에는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에 의해 납치됐던 4살 어린이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앞서 이달 초 있었던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국가에 매우 어려운 날이자 화나면서도 슬픈 날이라며 사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하마스는 오는 22일 인질 6명을 추가 석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2단계 휴전 협상이 이번 주 중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공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3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국영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양안 문제는 강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3축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미국 공군 소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3축 시스템을 공격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한국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병사의 한국행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적 난관이 많다는 관측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양안 문제는 강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최근 자체 설명 자료에서 타이완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오랫동안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문구 삭제의 배경과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단일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타이완 관계에 관한 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기존에 포함됐던 우리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 가입을 포함한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앞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지난 15일 독일 민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3자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역대 미국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며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온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자료 갱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달라진 타이완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의 자료 갱신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이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양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중국 정부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양안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안 간 차이는 강압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측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관련 정책이 타이완 관계법, 미중 3대 공동성명,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국무부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대중국 또는 대타이완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Is consistently someone who tries to take the transactional approach. He tries to.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도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정책적 선택지를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종종 활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문구 삭제도 중국이 민감해하는 타이완 문제를 이용해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역대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에 신중을 기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타이완 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고 선언할지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완 해협 문제 접근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3축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미국 공군 소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3축 시스템을 공격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슨 아마구스트 미 공군 소장이 19일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미국의 핵무기 3축이 이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y we have a triad, so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for on alert, right?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s for an assured.
그 소장은 이날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티에서 열린 대담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도달에 성공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핵무기 3축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CBM은 경계 태세를 위한 것이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확실한 2차 타격 역량을 위한 것이며 전략 폭격기는 전진 배치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고스트 소장은 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는 문제지만 그들이 그 핵무기 3축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추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 방식으로 압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that system allows us to do is to say that use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ould not result in the benefit that you are seeking.
아미고스트 소장은 아울러 핵을 가진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의 가까운 파트너국인 한국과 일본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란 질문에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참여하는 미한일 연합 훈련을 거론했습니다.
Bombers by interacting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in ways that you can't do that with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or submarines. I think is in a very effective.
아미고스트 소장은 지난 2023년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참가한 첫 미한일 연합 훈련을 상기하며 폭격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확장 억제와 동맹국 및 파트너의 확신을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 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미국 전략 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이뤄진 올해 첫 미한 연합 공중훈련으로 미 측에선 F-16 전투기가, 한국 측에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15K 전투기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미한 연합전력의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서해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 트레이더 24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19일 오후 2시경 한국 서해 바다에 출현한 뒤 한국 수원과 서해 먼바다 상공을 오가며 긴 타원형 형태의 항적을 남겼습니다. 이어 오후 3시 40분 정찰 활동을 끝내고 남쪽 방향으로 이동해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정찰기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신지에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행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임무였는지 주목됩니다. 최근 한국 서해 상공엔 미국 정찰 자산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15일 미국 해군의 해상 대잠 초계기이자 정찰기인 P-8A 포세이돈과 미국 육군의 RC-12X 가드레일과 EO-5C 크레이지 호크가 한국 서해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6일에도 가드레일과 크레이지 호크가 같은 공역을 날았고 17일에는 크레이지 호크가 서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용기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작동해 비행 위치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정찰 자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19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검증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해온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 제64차 준비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21세기에 전면적인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임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CTBT 검증 체제를 신뢰한다며 이 체제는 조약이 발효될 경우 조약 미준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또 CTBT의 보편화와 발효는 EU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모든 미서명 국가들이 어떠한 전제 조건이나 추가적인 지연 없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시험 또는 기타 핵폭발에 대한 유예를 준수하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의 우크라이나 대표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CTBT 비준을 지지하면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한 미사일 및 드론 기술로 뒷받침되는 핵 프로그램을 규탄했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위협을 확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비확산 감시 및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87개 나라가 서명하고 178개 나라가 비준한 CTBT는 발효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 나라 모두가 서명 및 비준을 해야 하는데 이 중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입니다. 전 세계 300여 곳에 지진파와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 감시 체제를 가동해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2023년 4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한국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병사의 한국행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적 난관이 많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힘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가 19일 공개된 한국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 정부는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이미 전달했고 필요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군 병사가 한국행을 끝내 원할 경우에는 성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고 해도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 포로는 본국으로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 국제 협약인 제네바 제3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포로들의 경우 북한이 아직까지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가짜 러시아 신분증까지 만들어 지니게 한 만큼 일단은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포로가 희망하는 곳으로 가게 했던 사례도 있지만 이 또한 전쟁 당사국인 러우간 그런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자국군 포로 송환 등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이 문제에 비중을 실을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적군 포로의 송환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여기에 대해 어떻게 고려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한국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가 그 모든 걸 넘어서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이익들을 제공하는 문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부터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우전 종전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협력을 얻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한국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박사는 이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국 망명 의사를 밝힌 병사가 북한으로 인도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사회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북한 측의 방해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으로선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나서긴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물밑 협력을 통해 해당 병사의 자국 송환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진호 박사입니다.
북한 당국 또한 포로라든지 전사상자에 관한 예우를 러시아 당국에 확실하게 요청을 하고 파병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또이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통환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러시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해당 병사가 한국으로 가는 건 북한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며 파병과 참전 과정에서의 북한 당국의 기만과 전투 과정에서 경험한 북한군의 참혹한 실태 등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김 기자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 해당 병사가 북한 당국에 속아서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게 인터뷰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리 씨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학생으로 훈련한다는 얘기를 듣고 러시아로 갔고,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파병 북한군 백모 씨 또한 같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입대한 지 4년 동안 홀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어머니가 자신의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전학교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기만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기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국방부는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북한 당국의 이런 기만 행위는 파병에 따른 대규모 사상자 발생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상자가 날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올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좀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제 전혀 양상이 달라졌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굉장한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런 기만을 통한 파병은 북한의 국제사회 이미지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심, 특히 북한군 사기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은 파병 자체를 끝내 부인하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조작이라는 식으로 대응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에 한국 망명 의사가 전적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실은 매우 참혹하며 이들 역시 김정은 정권 인권 침해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 회장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 포로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그들이 고향인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북한으로 송환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express their desire to go to South Korea, okay. If they express their desire to go back to North Korea.
스칼라튜 회장은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결국 한국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 씨는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러시아에 왔으며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내가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리 씨는 제대 후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려고 했다면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나이가 젊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마도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상황은 인도적 문제로 한국이 그의 망명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umably he's in a situation where if he returns to North Korea, they're likely to put him to death. And I suspect.
킹 전 특사는 전쟁의 규칙이 무엇이든 개인이 사로잡혀 적진에 남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는 향후 러시아 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군 포로들과 교환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가 그들의 처우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회장은 그들이 총알 바지로 보내진 것이 아니며 훈련을 위해 보내진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푸틴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보내진 것도 아니라며 그들이 거기에 보내진 근본 이유는 돈이며 김정은이 돈을 벌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y were not sent there as gunfodder. They were not sent there for training. They were not sent there because
이어 북한군 파병은 근본적인 인권 침해로서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병사들을 포함한 인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엘리트층 등 정권 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군 파병은 매우 잔혹한 상황이라면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이유는 단지 러시아와의 관계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북한군 병사들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전쟁에 전혀 관여해서도 안 됐다면서 김정은 정권에 의해 끔찍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나 인신매매된 여성처럼 또 다른 희생자라면서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y shouldn't be in Ukraine. They shouldn't have been involved in this war at all. And they're being used in a horrible way by this regime.
스칼라튜 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숄티 의장도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 역시 한국 국민이며 이들은 김정은 정권에 속아 총알바지로 이용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한국에 이미 탈북민 3만 3천 명 이상이 정착한 것처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이 또다시 항해 흔적을 남겼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선박 능라 2호는 한반도 시각 16일 북한 서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북한 쪽 방향으로 이동 중에 위치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능라 2호가 발견된 곳은 북한에서 서쪽으로 약 170km, 중국 랴오닝성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통상 북한 선박들이 이 항로를 이용해 중국을 왕래한다는 점에서 릉나 2호의 출발지가 최초 중국 바다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릉나 2호는 지난달 초 중국 다렌 인근 해역에서 보하이만 해역을 등진 채 북한 방향으로 향했으며 같은 달 20일엔 반대 방향, 즉 중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릉나 2호는 지난 2017년 한국에 유입된 북한산 석탄을 최초 러시아로 환적했던 선박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릉나 2호를 제재 명단에 올렸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다자주의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격돌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의 독자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비호한 가운데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제재와 안보리 운영 방식 등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자주의 실천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및 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이 주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뉴욕 안보리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중국입니다.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한다면서 안보리에겐 권위가 있고 이러한 권한은 모든 나라에 의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하고 아니 허제이 시요 예술리다 그거
이어 어떤 괴롭힘과 속임수, 강탈 행위도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안보리 권한을 우회하는 독자 제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당성이 결여됐으며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독자 제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의 독자 대북 제재를 인정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독자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유엔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은 안보리뿐이고 다른 모든 조치는 불법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의 독자 제재 체제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제재 체제의 새로운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마저 이행할 수 없다는 이중 논리를 폈습니다. 현재 북한에 부과된 대북 제재는 한반도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은 이미 한참 지났다는 설명입니다. 도로시 시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는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고 유엔 무대에서의 이들 두 나라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As for the Security Council, it is charged with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ut critical issues that demand the council's attention.
시아 대리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안보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근 퇴진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모든 조치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선 유혈이 낭자한 전쟁을 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선 국제기구에서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악용해 별도의 의제를 추진했다며 유엔이 한 나라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인 두 개 나라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wo of the greatest drivers of instability in the world today hold veto power at the Security Council. That is what we are up against.
또 다른 안보리 이사국인 한국의 황준국 대사는 안보리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며 북한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UN, particularly the Security Council, must become more creative and bolder. 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avoid gridlock.
황 대사는 새로운 안보 도전 과제에 안보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특별히 북한과 같은 무책임한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될 경우 글로벌 안보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해체가 제재 체제를 훼손하고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18일 유엔 제재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의 파비오 카니차로 참사관은 이날 열린 유엔 헌장과 유엔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각국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be effective, sanctions must be properly implemented by all UN member states, and their monitoring is essential. In this respect, it is detrimental that due to the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북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제재 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위해 유엔 제재 관련 연례 브리핑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날 회의에서 유엔 제재 체제가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들이 시행하는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도로시 패튼 법률 고문은 성명을 통해 유엔의 틀 밖에서 시행되는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그러한 제재가 외교정책, 안보 및 기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With respect to sanctions implemented outside of UN auspices and appreciating that these are not the focus,
또한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에 대한 연례 브리핑과 관련해 유엔 헌장에 따라 안보리가 채택한 표적 제재의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내 비공식 실무그룹에서 제재의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산하 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두 차례 관련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VOA에 러시아의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거부권과 중국의 기권을 통한 암묵적 지지로 인해 대북 제재 위반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계속 모색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는 미한의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문가 패널 대안 마련에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지난해 5월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에 나선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요격기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이 내다봤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앞으로 요격기의 전진 배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위협 감소국 수석 전략가,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 살상무기 특별 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킬 차세대 미사일 방어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계획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Well, the idea for the Iron Dome for America, as articulated i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is to build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사되든 상관없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자는 것이죠. 이전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주로 북한과 이란 같은 불리한 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불리한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일각에서는 미국 전역을 아이언돔으로 지키려면 24,700여 개의 아이언돔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아이언돔 예산 195억 달러로는 얼마나 진전을 낼 수 있을까요?
So let's be really clear. I know that some of these astronomical numbers have been thrown around.
I think 일각에서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언돔을 재현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 요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에 적합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단거리 지역 방어 체계로 북미를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구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논리를 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 다른 단계의 미사일 방어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과 같은 종말 단계 방어, 사드와 이지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활용한 중간 단계 방어가 언급되고 있죠. 정말로 새로운 것은 우주기반의 상층 방어망으로 우주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죠.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3대 핵전력 구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고 수년에 걸쳐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국방 예산의 일부에 불과하죠. 설리번 의원과 크레이머 의원이 제안한 195억 달러 법안은 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일각에서는 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어떤 것이라도 격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과 미 육군이 운용하는 사드뿐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사드와 패트리어 등 요격기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we can start to get an architecture in place by the end of the decade that could be in orbit that can
앞으로 10년 안에 미사일 위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설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 명령의 핵심을 보면 앞으로 SM-3,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 어슈어, 이지스 어플로트 등의 전진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하는 것도 포함되죠. 동북아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추가 포대가 배치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리적인 이유를 감안하면 한일에 배치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입니다.
지리적 요소를 감안했을 때 한일의 요격기를 추가 배치하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Yeah, so what you want are overlapping batteries in which they can cover down fires from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북극을 넘어 북미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첩적인 포대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이죠. 사거리가 충분한 요격 체계들을 배치하면 미사일이 상승 단계에 있을 때 많이 격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서부에 ICBM을 많이 배치해놨기 때문에 사드, 패트리어트, SM-3로는 요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북부에서 한일과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전구 전술 미사일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요격기를 배치해 격추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동아시아에 중첩되는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여러 다른 종류의 미사일에 대해 다양한 격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한국은 미국의 아이언돔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능력에 기초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할까요?
I think South Korean systems have to go more capability-based. They have to be looking at not simply who's the actor that's shooting.
저는 한국의 방어 체계가 능력에 기초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누가 미사일을 발사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발사하든 요격하고자 하는 미사일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또한 발사의 오른편은 물론 발사 왼편과 관련한 자료 공유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계속 진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사드 사태 때 봤듯이 한국도 위협할 수 있죠. 우리는 중국이 자신감에 차서 주변국에 군사적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죠.
피터스 연구원님, 미한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어떤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I think increased radars and sensor coverage. I think that increased information about how best to target.
레이더와 센서 탐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발사 체계를 겨냥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일본, 한국, 북미를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요격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이상적으로는 일본까지 함께 실전과 같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전투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발사를 감지하면 일본에 전달해 미일의 체계가 요격 작전을 개시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전투 리듬을 가속화하고 미사일 요격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한국이 미국의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와 협력하면 미사일 탐지 추적과 조기 경보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It reduces the threat to South Korea. And so the stronger South Korea has.
한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줄여줍니다. 한국이 미국과 통합된 지휘 및 통제 체계에 속해 있고 이상적으로 일본과도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와 북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 군기지와 인구 밀집 지역이 더 안전해집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처럼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들은 지휘 통제 체계를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은 우주 기반 요격 체계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군은 인태사에 이어 주한미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 본토 밖에 우주군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의 우주 기반 역량에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I would like to see that become a key node to inform and develop capabilities that would be effective in intercepting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핵심 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주한미군 내 우주군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한미군은 통합 지휘 체계를 통해 데이터들을 통합해 미사일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강력한 미사일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북한과 중국 동부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한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점을 결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북한은 격추가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You know, one of the big reasons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sued the executive order for Iron Dome for America is because of these advances in hypersonic missiles.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내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 매우 효과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이언돔 행정명령의 핵심은 적의 미사일이 어떤 유형이든 누가 쏘든 그 미사일이 가하는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으로부터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이 한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역금융에 36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시죠.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한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18일 서울에서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25%가량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죠?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한국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그리고 한국 GM 등 3개의 자동차 기업이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미국에 143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액수로는 347억 달러에 이릅니다.
네, 여기 워싱턴 DC에서도 뭐 도로에서 한국 차를 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관세를 25% 부과하면 자동차 수출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힘들어집니다.
예.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어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해왔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25% 부과하면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투싼 자동차의 미국 판매 가격은 2만 8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5%의 관세가 붙으면 약 5천 달러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올라서 가격 경쟁력이 결국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죠?
네, 현대차그룹은 일단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GM은 그렇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한국 GM은 원래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대우 자동차를 인수해 붙인 이름인데요. 한국 GM은 국내 국산차 중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 한국 GM은 49만 대를 생산해 90%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25% 붙으면 자연 수출이 힘들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네, 이것은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소식인데요.
네.
이 신문은 최근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인터뷰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의 병사 이름이 공개가 됐나요?
이번에 공개된 북한군 병사는 26살 리모 씨와 21살 백모 씨인데요. 조선일보는 국제법과 포로의 인권 등을 고려해 이름과 자세한 인적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두 사람 모두 외아들이고 리 씨는 평양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님께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러시아에 파병이 된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 씨는 북한에 나오기 석 달 전부터 직과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리 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 이런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전장에 투입이 된 거군요. 북한군의 보위부 요원들이 사상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리 씨에 따르면 파병된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한두 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또 리 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인기에 희생된 북한군 병사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리 씨는 무인기 공격으로 턱과 팔을 심하게 다쳐 포로가 됐는데요.
네.
리 씨는 북한군 병사들이 무인기와 포사격으로 전후가 거의 다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공격해와서 날 구해준 사람 한두 명이 죽고 그러면서 나 하나 살아남았다며 다섯 명이 있던 상태에서 다섯 명 몽땅 다 희생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포로로 잡힐 것 같으면은 자포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요?
네, 리 씨는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며 자신도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포로가 된 게 북한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리 씨는 지금 이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계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 씨가 한국에 가려면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본인의 진위를 국제기구 등 제3자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 문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또 휴전 등 여건이 되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송환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국 청년들의 참신한 발상의 신생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에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평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